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너희 무화가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군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젯밤은 행복하셨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오늘 안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합창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2년 만에 돌아와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찬양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또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 7개국 방문을 하고 돌아오신 목사님의 그 생생 간증과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까지 하면 8개국이 됩니다. 최근에 몇몇 형제 자매들 만나면서 혼자 한 번씩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 저 형제님 오래전에 그렇게 마음이 순수했고 복음 앞에 깨끗했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았던 형제님인데 어떻게 지금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없을까? 지금은 마음을 두드려 보니까 나 신앙하기 싫어요. 아, 부담이 싫다니까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나요? 아, 전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전에 그 형제님에게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전에 그 형제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 이제는 저 생각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인지, 저 생각을 따라갈 때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제가 그 형제님과 교제를 하면서 형제님 그 생각 따라가면 망해요. 그 생각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가끔 형제 자매들이 저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힘들다는 그 생각,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사단이 힘들다는 그 생각을 넣어줘서 그런 거고, 작은 부담 하나가 싫고 마음 꺾는 게 싫고 마음에 간섭이 되는 게 싫어서 피하려는 마음 때문에, 벗어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쉬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지.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장 내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풀어주는데 당장은 마음을 열지 모르지만 전에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희생하며 자기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뻤고 행복했던 그 마음으로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저 형제님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런 마음이 됐을까? 저 자매님 정말 마음으로 나를 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팍한 마음이 돼서 따지고 주장하고 막 공격적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매님 저래 그러지 않았는데 왜 요즘, 아 자매님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이건 이런 거고요, 이런 이렇게 해서 된 거고요, 설명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이해를 시켜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은 저 자매님 마음에 어느 순간 저렇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불신된 생각이 들어왔겠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형제가 어떻게 그 마음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지금 저렇게 나 신앙하기 싫어요, 신앙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고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툭툭 내뱉고 끝나버리지, 아 사실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아왔는데 된 게 뭐지? 잘 된 게 뭐가 있어? 야, 저 형제는 저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데 난 뭐야? 난 인정도 못 받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고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네요. 그 마음이 이렇게 나와지면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의 생각들을 싹 걷어내버리고 실질적인 마음이 오가고 그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 하나가 딱 거기서 드러나게 되고 그 생각 하나 처리가 되고 거기서 벗어나버리면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그렇게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다시 피어나면서 야 이건 내 마음 아닌데 그러면서 복음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마음의 교제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본인도 거기까지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매가 저렇게 나에게 강팍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음의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마음이 흐를 수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걸까?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하는 동안 아 언젠가 누군가가 저 마음에 불신을 넣었구나, 어둠이 그 마음에 주장하고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동안 부끄러움 몰랐어요. 전혀 꺼리낌 없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고, 아담아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단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이제는 거스르게 되고, 이제는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그 생각에 반응하게 되면서 불순종하게 되고 거스르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 떠지는 순간부터 마음의 자유는 끝났고 마음의 쉼도 끝났고 이제는 벌거벗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작용하게 되고 꺼리낌이 작용하게 되고 죄책감이 작용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벌거벗고 있잖아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 매여버려요. 사실 성경 속에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벌거벗은 거 전혀 문제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문제를 삼지 않는데 인간 스스로 문제를 삼고 스스로 자기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자신을 가리웠는데 여전히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아담아, 예 하나님 예전과 같지 않아 이제. 아담아,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야, 너 벗은 거 내가 언제 문제 삼았다고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그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 것 말이야. 죄 때문에 온 거지. 너 벌거벗고 있는 거 지금 가렸네. 그런데도 왜 벌거벗었다고 생각하지?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들은 행위에 매이고 자신에게 매이고 내가 나를 가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안에 갇히고 고립돼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성북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전화 와가지고 나 찾지 마라 나 죽을 거다 제가 아는 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죽는다 그 남편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한 10일이 됐나 20일이 됐나 광주까지 내려갔다가 인생 하직 하려고 갔다가 하직 못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거짓구를 하고 왔더라고요. 쫄쫄 배를 굶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때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직장을 못 다니게 됐는데 병명은 선천적 허리 디스크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구나. 이제 살다가 그 병이 드러난 건데 기적병이에요, 이게. 정심 때 12시 돼야 허리가 펴져서 일어난다 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 겸 정심을 먹고 집안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동네 한 바퀴 운동 삼아 돈다고 빙 돌다가 어느 한 곳에 시선이 갔어요. 거기가 도박하는 곳입니다. 가까이 가서 뀨뀨디래 하니까 뭐 줘요? 그런 거 아세요? 돈 따는 사람이 만 원씩 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예. 옛날 우리말로 겜팽. 만 원씩. 그 만 원 받는 그 재미로 있잖아요. 매일 거기 가서 구경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기초수급자 700만 원 보증금에 반지하에서 사는데 카드 깡을 해가지고 3천만 원 빚졌다는 거예요. 왜 그걸 했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그 노름판에 있는 돈이 다 자기 돈으로 보이더래요. 예. 여기 저 뭐야 어떤 형제님 노름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구원받고 하여튼 이제 그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님 있어요. 박모사님 그 형제한테 물었어요. 지금도 노름하면 딸 것 같아 생각해. 그러니까 예약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생각은 못 버리는 것 같아. 자매님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큰아이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되기 직전에 와 있고 국립의료원에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만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명은 나오지 않고 둘째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인데 소변을 보면 피가 섞여 나오는데 역시 서울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고 남편은 도박에 빠졌다가 이제 죽는다 그러고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옛날 고향 오빠 만난다고 다니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저희 남편이 쓰러져서 직장을 못 다니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부터 내가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구나 그 생각 하나를 받아들였다. 그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고 살아온 세월 언 10년 아이 그러고 보니까 현대판 나옵니다. 다 망했어. 제가 볼 때 다 망했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내가 지금부터 가정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온 길 실패지요. 다 망했지요. 이제 길이 없지요? 자, 항복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직장도 정리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한번 살아봐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예 하고 갔는데 여전히 직장 다니더라고. 그날이 금요일, 목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병원이에요. 왜요? 10년 세월 모임 없는 날은 야근하고 그러면서 다니다가 이제 과로가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회사에서. 너무 사람이 인간적이어가지고 회사 정리하라니 정리도 못해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이제 자동으로 정리가 됐죠. 그리고 매일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카드회사에서 매일 돈 받으러 찾아오니까 교회를 올 수밖에 없지. 지금까지 내가 가정을 이끌어야 돼. 그 생각 하나 받아들이며 살아온 결과는 인생의 실패가 오고 가정의 불행이 찾아왔는데 이제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더라. 보증금 700만 원 계약서 가지고 또 가서 도박을 했으니까 보증금까지 날리게 됐고 길가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중학교에서 딸아이 학교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장학금 주는 게 있는데 지역에 그 기독교 협의회 회장, 불교 협의회 회장, 천주교 협의회 회장 세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 장학금을 주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협의회 회장은 뭐 불교 학생에게 주고 불교 스님은 또 기독교 학생에게 주고 그 이제 우리 자매 딸아이가 스님에게 300만 원을 딱 받아. 근데 이 눈이 실명돼 가고 있는데 병명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 아이는 지금 병명도 몰라요. 이 물질 내가 써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났는데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이 아이가 특수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이걸 빼놓고 씻어야 되는데 낀 상태에 세수하다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개수대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 왜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잃어버리게 하셨겠지. 하나님이 하시겠던 소망이 생겼는데 그나마도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신기하게 병명이 나왔어요. 그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5살 때 이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그때 수술을 해줬어야 되는데 늦었다. 20세가 지나가고 나면 이 눈동자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때 수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자꾸 어지러운 거예요. 안과에 가서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우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려우면 소리를 쳐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두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원장님께 가서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이제 학원 못 보내겠어요. 왜요? 저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원장님이 나도 한 번은 우리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어려운 적이 있었다. 그러지 말고 두 아이 그냥 받아줄 테니까 교재값만 내고 아이들을 보내라. 그러면서 학원을 보내고 둘째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약을 얼마나 독한지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 녀석이 영적이 돼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박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 그날이 금요일날 그 얘기를 했는데 신기하게 주일날 박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성북교회. 그 아이 기도를 받았는데 월요일날 학교 갔는데 소변을 보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전에 이제 병명이 나왔는데 신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피가 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고. 형제님 돌아왔는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일을 못하잖아요. 그때 양천교회 예배당 공사 중이었어요. 이민철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거 이런 형제가 있는데 허리가 안 좋은데 거기 보낼 테니까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아이, 그래도 좀 받아줘요. 아이고, 어쩌겠어, 보내. 한 달 뒤에 사역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새벽 6시 반에 양천교회 갔는데, 누가 질통을 쥐고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냥 무심결에 인사하고 지나쳤는데, 어? 누구지? 형님 잠깐만요. 세상에 정심 때 대야 허리를 펴고 일어난다는 그 형제님 있잖아요. 세상에 형제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질통 지고 지금 올라가고 이 계단을. 예산 공사 끝났는데 교회 돌아와가지고 형제님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전에 몸이 아프기 전에 을지로에서 인쇄일을 했습니다.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선배님, 우리 인쇄소에 와서 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야, 네가 알다시피 난 무거운 거 못 든다.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너한테 무슨 보탬이 된다고 그러냐? 무거운 건요, 제가 다 들 테니까요. 야, 요즘 젊은 애들 못 쓰겠습니다. 막 답답해서 복창이 터져서 애들 못 쓰겠습니다. 선배님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는 형제님 가서 한 달에 250만 원씩. 내가 가정을 이끌어야지. 그 생각 하나 받아들이는 결과가 10년 세월 가정이 다 파탄. 그 생각 하나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모든 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동사무소에서요, 아파트 신청하겠느냐고 전화가 왔는데, 신청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건 나한테 안 묻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파트 준다는데 얼른 하지. 그걸 왜 나한테 묻고 하겠어? 빨리 하세요. 23번째라는데, 한 달 만에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반지하 700만 원 보증금에 반지하에 살던. 길가에 나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 하나 차이예요. 사랑이 주는 그 생각 하나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갈 때 결과와 그 육신의 생각 하나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약속을 의지해서 나갈 때와 전혀 다른 세계라 이 말이에요. 한 자매님이 이사를 왔는데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교제를 하는데 막 불안해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네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집에 가면 다시 제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 계속 교회 와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마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두 분이 늘 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식 투자에게 10억을 날리고 매일같이 부부가 싸우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중간에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막 뜯어 말리느라고 싸움 안 하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게 하는 방법 없을까? 내 생각이 하나 찾아왔어. 내가 미쳐야 되겠다. 엄마 아빠는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미쳐버리면 엄마 아빠 싸우면 안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이분은 내가 미쳐야 되겠다 그 생각 딱 받아들여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와서 교제가 돼서 구원을 받고 막 두 분이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도 완벽주의자인데 세상에 아버지에게 정말 내가 당신 무시하고 살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매님 마음에 내가 미쳐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 받아들이면서 정말 미쳐서 살 수밖에 없어. 엊그제 부인에 왔는데 자매님과 교제하는데 자매님 간증을 하는데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멀쩡해졌어요. 지난해 지나왔던 간증을 쭉 하는데 이 자매님 정말 맞아. 자매님 변했더라. 달라졌더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생각을 넣어서 그 마음 따라 그 생각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저주여 불행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없죠. 내 마음 버리고 이제 내 마음 거짓된 마음 아무리 내가 보기에 건전해 보여도 진실해 보여도 그 마음 거짓된 마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동안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재앙은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우리 CLF에 기성교단 목회자들이 오시는데 매주 목요일날 모임을 갖는데 저번 주에는 처음으로 줌으로 가졌어요. 왜 처음이냐고요? 1년 내내 줌으로 모임을 안 가졌거든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계속 모였어요. 이 CLF 목사님들이 목요일 그 CLF 모임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해요. 하여튼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그날 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같이 다녀온 목사님 한 분이 양성이 나왔어요. 한국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작가 개인전 거기에 갔을 때 만났거든요. 헤어지고 났는데 목이 따가워서 자극기태 했는데 양성 나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주변 몇몇 사역자들이 막 좀 증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죠? 줌으로 하자 그랬어요. 다 모이면 발표 잘 안 하거든요. 줌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형제자매들, 사역자들이 찾아가서 같이 줌 열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청양에 있는 84세, 우리 그, 은퇴 목사님 계시는데, 사모님은 거의 모임을 안 왔어요. 코로나 걱정하시고 안 왔는데, 줌으로 하니까 그 사모님도 돌아와가지고 말씀 들으시고, 그 일반교회 목사님들 그 만나면 막 그 제스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꼭 줌으로 모임 가졌는데 일반교회 붕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 마치고 좋은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청주에 누구 목사님 어떻게 잘 계셨어요? 오늘 말씀 듣고 어때요? 한마디 좀 하세요.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한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받는 순간부터 재앙은 예약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재앙이 찾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포로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대랍비 요나라는 나비에게 당신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아, 그야 완벽하게는 못 지키지만 지키는 데까지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를 돕고 있었던 이반 목사님, 막심, 뭐 주변의 그분들이 요나와의 목사님 만남을 마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랍비들은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3분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세상에 오늘 1시간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이 나 이스라엘 가면 랍비 만나서 구약 성경 가지고 내가 교제하고 싶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니까 장준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해요. 목사님이요, 랍비 만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 어이, 장 선교사, 그러면 빨리 목사님과 만날 랍비를 빨리 대령해야지. 대령을 못해, 대령이 없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야. 왜?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뭔가 딱 자기하고 대화가 안 된다 싶으면 그대로 상을 엎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아무나 목사님하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난동을 부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랍비는 목사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 제안을 했어요. 당신 한국에 와라. 당신 친구들 많이 데려와라. 재밌는 건 지금 언제 가면 되느냐고 티켓 며칠자로 끊으면 되느냐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했네요. CLF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했다니까. 유대교인이나 이 기성교단의 목회자나 똑같아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 인정한다는 거, 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한다는 거, 그거 외에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번 이스라엘에 가서 너무 신기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어제도 박영주 목사 그 설명하는데 기사 영상이 안 나오는 이야기 많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영상을 보니까 모잠비크 영부인 만났는데 목사님이 카카와 영부인의 제가 신하가 돼서 이 나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영부인과 그 주변에서 막 박수를 치고 목사님이 그 영부인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설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을 것이냐. 하루는 히브리 대학에 인문학 학장 린스라는 사람이 왔는데 유대교인이었어요. 인사하고 의자에 딱 앉자마자 목사님이 내가 내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들으시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첫째,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그날 인문학 학장이 오기로 했지만 목사님하고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안 됐는데 목사님이 일찍 행사 장소에 오시게 되면서 그분과 만나게 됐어요. 하루는 목사님 머물고 있는 호텔에 연회장을 빌려서 목사님을 이제 정부 초청하는 일을 주관해서 진행했던 분이 그 이제 단체에서 목사님 일행과 이제 오찬을 갖게 됐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손님이 한 사람 들어온 거예요. 그 의자가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가 일어나서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밖에 나와서 이제 복도에서 오찬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알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박우순 목사님 이름만 써놔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입만 열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 그 서 있는데 그 연회장 입구에 박우수 목사님 이름이 딱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어? 이 목사님이 지금 여기 계시네요. 그렇다고. 난 오클라호마 호주에서 왔다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난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오찬 마치고 나가실 때 잠깐 목사님께 인사 한번 드릴 수 있습니까? 명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클라호마 주 대법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영준 목사, 박영국 목사, 그리고 방원 목사 두 사람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바쁘고 해가지고 결국 목사님하고 못 만났는데 참 신기해요. 이분들은 7시에 공항으로 호텔에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호텔 로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6시 반에 집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로비에 나가신데 거기서 어떻게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분 모르잖아요. 그분은 목사님을 알잖아요. 목사님께 다가와서 제가 병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받고 미국에 가면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복도에 서 있기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자, 8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왔어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자, 여기서 보라, 너희 앞에,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9절에서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은, 자, 사망의 길은 이 성에 거주하는 자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둘러싸고 있는 갈대아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자,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대아인에게. 사망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성 안에 머물러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24장하고 연결이 돼요. 자,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광주리가 나왔습니다.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광주리. 한 광주리는 악하여 극히 악한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광주리.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광주리에 무화과는 바로 성 안에 머물러 있고 성 안에 갇혀 있고 자기라는 성 안에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익은 듯한 먹을 수 있는 극히 좋은 무화과, 그들은 성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위할 수 없어서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항복하고 나오는 자들.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살라버리시고 자신들의 처자식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은 그 형편을 인하여 원망하고 슬퍼하고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며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고 있을 때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살라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이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을 세우시려고 시글락을 불살라버리셨는데 함께했던 600명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 섭리를 모르니까 이제 돌을 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야 이놈들아, 조금 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면 너들이 신복이 될 건데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너들 정신 나갔어? 미쳤어? 잘 됐더라고요. 왕의 신복이 되기 전에 대적자인 게 드러나야 되더라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로, 대적자로, 할 말이 없는 자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 드러내시고 자신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벌써 나왔네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을 베풀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안 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가능한 것이고,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긍휼이 아니라면, 은혜가 아니라면,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사망의 길은 이 성 안에 머무는 거야. 너희들 이 성 안에 머물면 저주야. 이 성 안에 머무는 모든 자들에게 연병과 기근과 칼이 재앙이 찾아올 거야. 너희들이 사는 길은 네 생각 버리고 네가 너를 위하는 그 길 버리고 나라는 자신의 성 안에 머물러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라. 갈대안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네 생명을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얻게 할게. 그들을 극히 좋은 먹을 수 있는 극상품 무화과를 하나님이 그 무화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에게 이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라는 성 안에 갇혀서 내 한계 안에 머물러서 그렇게 내가 벗어나 보려고 죄를 이겨 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제 성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하는데 바로 부도 처리해버리면 될 건데 끝까지 버틸려고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부도 나면 다 망하잖아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망하더라 보니까. 이제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셔. 3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누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오늘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이제는 나로 말며 사는 세계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빌립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가 계산을 해보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리이다 그랬는데 안드레가 나서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언제 주님이 일하시는 줄 알아요? 내 손에 들려있는 동안 주님 일하실 수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커도,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넘겨졌을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드레 마음이 주님에게 양하게 되고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게 됐을 때, 안드레의 손에서 떠나 주님의 손에 넘어갔을 때 비로소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벳세다를 갔습니다. 왜 갔냐고요?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예수님의 손에 딱 넘겨드렸을 때 벳세다 들판에 50씩 100씩 촥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 축사를 하셔서 그들이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 현장에 갔어요. 그 들판을 내려다보는데 지금 막 풀이 막 우거져서 그때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던 모습들이 막 눈에 막 선한 거예요. 눈에 선한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서 안드레의 손에 들려졌던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다 받아 드시더니 사람들 앉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시고 열두 강주리가 남더라.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 머무는 사람 저주다.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볼 때 재앙 같지만,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목사님이 한 번은 최유한 형제가 그때 전화 왔는데 내가 봐도 죽겠더라, 야. 그 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 근데 그때 믿음으로 교제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은 그때 뭐라고 교제해 주셨어요? 요한아, 너 정갈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번졌대. 너 죽는데 네가 살려면 정갈의 독을 이길 힘이 필요해. 오늘 아침 성경을 읽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어. 그러면서 요한이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면서 요한이가 하나님으로 정갈의 독을 이겼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야 내가 봐도 죽겠더라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이렇게 교제해 주셨는데요. 야 이 사람아,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아멘. 그래, 내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 딱 짓밟아버리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 도우면 돼,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 등이 하실 수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알아. 그거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재앙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제 나라는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갑자기 합창단이 막 이제 밀고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대전 상륙작전 하려고. 그래서 또 오늘 합창단을 통해서 또 찬송 들으면서 또 은혜 속에 젖고 또 7개국 다녀오셨는데, 야, 이렇게 빨리 목사님 생생한 간증을 듣고 목사님 얼굴을 바로 목전에서 뵐 수 있을까라고 생각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대전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그 그라샤스 합창단 그 노래 들었지? 아, 예, 들었습니다. 봤지? 예, 봤습니다. 그럼 봤으면 내 광주 가면 되겠네.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절대 광주 가면 안 됩니다. 대전 와야 됩니다. 하고 이제 하여튼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또 그 보츠와나 대통령은 원래 계획이 없는데 보츠와나 대통령 궁에서 연락이 와서 왜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나고 나는 안 만나줄 거냐고 하면서, 그래 만났는데 모잠비크 대통령이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못 만났어요. 근데 모잠비크 대통령이 그 보츠와나 대통령 친구래요. 야, 난 너보다 먼저 목사님 만났다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그 대통령이 지금 박 목사님 못 만나가지고 엄청 아쉬워한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됩니까? 항복. 뭐 하라고요? 예, 항복하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마음의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서게 되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